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 12일 동안 우리 모두는 침통하고 무거운 마음, 답답한 가슴으로 지냈습니다. 진도 앞바다 맹골 수로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지금도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나타난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고 직후 구조 가능했던 시간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바른 판단을 했더라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의 말씀도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난 해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하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자신만을 위한 자유, 야망을 향한 자유를 찾아 먼 항해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만 이와 같은 폭풍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항로는 그 당시 가장 먼 항로였고 조류가 빠른 수로와 갑작스런 기상 변화를 겪어야 하는 항해였습니다. 성경에도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사공과 선장과 배의 틈을 막는 자와 사인과 모든 용사와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선장이 부르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졌으며 다시스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한 바닷길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운영한 나라는 베니게, 역사 교과서에는 페니키아로 되어 있습니다. 베니게는 세계 최초로 2층 노를 젓는 갤리선을 발명하여 빠르고 가벼우면서도 안정된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제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영화로 읽는 기독교 역사 시리즈 3월 12일 날 상영했던 영화 배너에 보면 배 하단에서 노를 젓는 모습이 나오는데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배들이 바로 그 갤리선입니다. 특히 베니게는 22개의 알파벳 문자를 갖고 있어서 무역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유럽 전역에 빠르게 이 문자가 퍼졌습니다. 오늘날 영어와 그리스어, 라틴어의 유럽 언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히람은 베니게 도시 두로의 왕입니다. 고대에 이미 지중해를 동에서부터 서로 횡단하던 베니게 상인들은 그들의 종착점의 항구 이름을 따서 다시스 배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항로는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큰 배를 투입한 꿈의 항해였습니다. 이 다시스 배편은 비블로스, 그레데, 두로, 요파,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물론 다시스까지 여러 나라와 도시를 중간에 들러서 그 들르는 도시마다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다시 태우는 국제선으로 다국적 여객과 화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시스 배, 요나 같은 배가 위험에 빠진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즘 배는 철판을 용접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당시 배들은 철판이 아니라 나무, 목조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틈 사이와 이음새들을 튼튼하게 묶거나 접착을 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깨지게 된지라의 히브리 언어 레이시 샤베르는 산산조각나다는 의미를 가진 샤바르의 수동태형인데요.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 거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핫쉐바인데요. 그 뜻은 간주하다, 판단하다. 이 두 단어를 함께 번역하면 배가 조각처럼 깨어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뜻이 되어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침몰의 위기 안에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5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폭풍이 거세어지자 바다를 잘 아는 사공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여의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루인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공포에 떠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사람이 당황할 때는 가능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공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각자의 신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신을 불렀을 때 그 신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자기의 신을 부르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자의 신을 부르는 것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기상변화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폭풍이나 제어할 수 없는 강한 바람은 신들의 다툼이나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폭풍이 불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노했기 때문에, 또 그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중에 각자 신을 불러서 달래므로써 이 바람을 좀 잠잠하게 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깨운 다음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강한 폭풍우 아래서는 돛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노를 저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선에게 화물은 항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목적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물을 버린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재산이나 화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선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위기 대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요나를 태운 다시스의 배는 매뉴얼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은 성경에 담겨 있는 위기 매뉴얼을 따르십시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 극복 단계에서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선장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원뿐만 아니라 승객들까지 총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총동원 명령이 내렸을 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선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갑판을 그리고 배 밑층 바닥까지 내려가 봅니다. 선장으로서의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가 배 밑층에서 잠든 요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요나한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하는 말은 요나 선생 피곤하신가 봐요.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여기서 잠들어 있는 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분노에 찬 음성이며 질타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려 애쓰고 있는데 혼자 잠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요나가 다시스 배를 탔을 때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배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목적이 다른 그야말로 다양한 승객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배를 탄 사람은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 구원의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뱃삭을 지불했다고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타락한 곳, 심판받을 사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존중과 감사, 서로 배려해야 할 삶의 공동체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 반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 사회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 선장과 승객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임에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승객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매뉴얼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힘썼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마지막 전통 관습을 따라서 초이성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제비를 뽑아보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모든 사람들이 요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섭니다. 일시에 수많은 질문들이 거친 파도처럼 이 특수한 승객 요나에게 쏟아집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한마디로 당신은 누구요? 직업은? 국적은? 민족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 승객들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 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사회로부터 듣게 되는 비난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사회의 비난이지만 그 경고와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질문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는 질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축구선수 박지성 씨를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의 팬입니다. 심지어 저는 박지성 선수가 다닌 초등학교를 저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성 선수의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한때 박지성 선수의 등번호 13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유니폼을 사서 입고 축구도 했습니다. 저는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고 응원도 하지만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즐길 뿐 박지성 선수와 개인적인 교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또 박지성 선수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지만 경기에 뛰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리버풀, 첼시, 다른 팀으로 마음이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들이 많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뿐 경기장에서 필요한 땀과 노력은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를 생각은 별로 없고 예수님을 즐기는 예수님의 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한 배를 타고 함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네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몇 번 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 무려 다섯 배가 많은 스무 번을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신앙생활의 심장과 폐와 같아서 둘 중 하나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 이분법의 벽을 깨뜨리지 않는 한 교회는 예수님의 팬들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먼 사람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팬을 표현한 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요나처럼 잠이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모두 잠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슬픔에 잠기면 우울하고 희망을 잃고 꿈도 사명도 망각하게 됩니다. 의욕이 상실된 사람에겐 잠밖에 청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잠을 깊이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왕이 되실 때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게 될까? 자신의 야망만 생각하니 십자가와 주님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나중에는 도망을 치거나 주님과의 관계조차 부정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잠이 들어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나시린의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정작 지켜야 할 신앙생활도 지도자로서 사사의 책임도 잊은 채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자신과 민족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생활, 말과 행동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사명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이 아닌 분리된 곳, 교회 안으로 제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행동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잠든 믿음이며 그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잠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잠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넘쳐날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에서 깨야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 속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새번역에는 폭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매몰되어 악의 세력에 묻어가지 말고 깨어 제자의 본분과 사명을 다합시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절을 지내고 첫 번째 맞이한 주일입니다. 잠든 믿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팬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폭풍 속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이 인생의 동반자요 공동의 운명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회 안에서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구경꾼으로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해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